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간증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그 갈라디아서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12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부터 시작해서 12절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히 경계하며 책망하고 있는 말씀에서 이어져서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란된 복음이고 또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관한 복음인데 그것이 묘하게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었다. 너희들 그런 것들에 지금 현혹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저주받은 자로서 드리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다. 그가 이루셨다가 원래의 복음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어떤 왜곡된 복음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왜곡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가 2장, 3장, 4장으로 지나가면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만 그 힌트를 우리는 10절에서 조금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빠졌던 그 변질된 복음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그런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장 1절에 보시면 그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만나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병상을 스스로 들고 온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누구냐 누구냐 수소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사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해서 친아버지라고 칭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더 불신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38년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건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약속된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표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선지자 또는 자기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백성을 이제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깨우쳐야 마땅한 일을 보면서도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도 마땅히 자신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게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박수를 쳐주고 잘하는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정해주고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끼리 뿌듯해지고 자기 의의가 높아져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비난하고 정죄하곤 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 복음의 효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진보가 이렇게 더딘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확인을 하는 일에는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나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를 잘 구별해서 이방인들과 이제는 교제하면 안 되고 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분별하지 않고 막 먹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외곽의 선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어주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는 동안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인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칭하신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몸에 할례를 행하여 어떤 흔적을 내가 갖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여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를 배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 라고 지적했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서도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할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그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고 그래서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들은 스스로가 주어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는 자로, 받아 누리는 자로 서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사랑하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나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주어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교사들보다 사실 유대교의 수준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이 더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꺼내놓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거 해봤다, 율법주의 나 그거 해봤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있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수준 있게 유대교에 충실했었던 사람이다. 얼마나 충실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 했었던 장본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가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넘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환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그러나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표현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굉장히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율법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나를, 내가 그 유대교의 율법에 심취해 있었을 때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을 때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르신 받은 소명받았을 때를 소개하고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주어가 되어 나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일부가 되어 부름받은 자로 너희들 앞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섰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다.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는가?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율법에 충실했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을 게 틀림없고 교회에 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이었고 멸하려 했던,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책임자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대 지역의 교회들 핍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청년 사울, 그 청년 사울이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합당한 업적을 나타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이 근거가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복음은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나를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라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냐? 나는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었다. 나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라서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다. 왜?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때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어떤 일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목적하시고 불렀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나를 보면 내가 아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었다.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죠. 나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도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을 찾아가 일일이 만나고 또 무슨 위임장을 받고 또는 무슨 인증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이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인정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택 속에서 택정하셔서 이해되지 않는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주셨고 만나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자기의 어떤 간증으로, 자기가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사역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2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고, 내가 그전에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과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보냄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민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도 무슨 사도들을 만나서 인증을 받는 그런 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들과 그냥 기회가 되면 교제하다가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때 유대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멸하려 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은 충실하고 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전에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이 없었을 때 나를 불렀고, 아니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그리고 그때 행했었던 그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룬 일에 복되게 하신다, 쓰신다. 내가 잘했던 일과 잘못했던 일이 아무런 그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아름답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행해야 되고 이것들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을 다 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일들에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의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복음이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제2의 기회를 주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봐. 자 이제 복음이 주어졌으니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분별해서 먹고 그렇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4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거나 완성해야 될 무엇을 새롭게 수행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배타적으로 자신을 분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다. 우리가 잘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좋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교회를 박해한 그 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가 전하는 그 믿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과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잘 추스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무수한 부작용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겨나는 많은 악들로 가득 찬 역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눈물을 친히 그 눈에서 닦아주셔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일에 열심을 보이셨으니 어찌 그 일을 완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보태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안심하지 말아라. 그런 작은 것에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역사를 너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과 잘했던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복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택한 어떤 결정, 내가 내린 어떤 결단, 내가 행한 어떤 업적, 이런 것의 결과로만 우리의 인생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묶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변치 않으심이라는 더 큰 묶음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복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 이미 주어진 은혜,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희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내가 잘한 것이 없을 때 불렀던 것처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던 것처럼 너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너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큽니다. 제가 남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유대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탈북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저는 그 남포교회에 오기 전에도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포교회 와서도 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목사님을 모셔서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 또 다른 그 외부 강연을 나가셨을 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세 번 정도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컴플렉스였냐면 나는 간증이 없다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무슨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거나 뭐 방언을 받았다거나 큰 기적을 경험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예수를 믿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남들 놀 때도 놀고 남들 사고 칠 때 나도 같이 묻어가서 사고도 치고 그런 뭐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왜 간증이 없을까? 나는 왜 극적인 체험이 없나? 그것이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간증의 시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었던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었는데 세 번째 유대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있었을 때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스펙타클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 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시절을 지나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한 교회에서 한 교역자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 나를 세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간증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 교회에 한데 모인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유대열 목사님이 놀랍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의식하지 않았을 때 내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박해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이 되게 하셨듯이 내가 행했던 부족했었던 일, 내가 행했던 모자랐던 일 또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영향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제가 청년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일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간증 아닌 간증을 우리 청년부 애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저도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7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목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나이 때 걔네들보다 훨씬 더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부 애들 보면 기특해 죽겠습니다. 왜요? 저는 그때 부모님 말 안 듣고 교회를 나가긴 나갔지만 거의 속색이고 성경 공부, 신앙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청년들을 봐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포용해 줄 수 있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하지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잘 품을 수가 있죠. 제가 못나게 굴었던 덕분에 지금 아이들을 잘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꼭 잘한 것만 가지고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가지고도 키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된다? 아니죠. 잘못한 건 어제까지고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니 또 오늘도 내게 나의 역할을 맡겨주시니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 일을 맡겨주시니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제까지 잘못했던 일들조차 뒤집어서 좋게 결과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답답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행한 어떤 잘잘못들 일의 경중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대이고 그것이 역사를 쌓아매는 하나님의 큰 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잘잘못으로 하나님의 편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대신에 기꺼이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실수도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